제1장 사람의 예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잘 읽으려면 사람에게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바르고 훈련된 자라야 하며, 두 번째는 방법 또한 올바라야 합니다. 개신교가 일어난 이후 수백 년 동안 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경을 읽는 것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으며 그중 비교적 좋은 것이 몇십 권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매우 좋으나 한 가지 기본적인 결함은 단지 성경 읽는 방법을 주의할 뿐 성경 읽는 사람을 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든지 단지 이러한 방법대로 한다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합니다. 성경 읽는 방법에 관한 책을 쓴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만을 본따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방법이 어떠한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는데 이는 그들이 방법이 옳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만 그들의 사람됨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사람됨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더라도 잘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방법이 옳아야 할 뿐 아니라 사람 또한 옳아야 합니다. 사람이 옳아야 하며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좋은 방법이 없으면 분명히 잘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사람이 바뀐 후에야 비로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종류의 생각은 다 틀린 것입니다. 단지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먼저이고 방법이 나중임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면 방법은 쓸모없으며 사람이 합당하면 좋은 방법들이 모두 유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법을 중시합니다. 물론 우리도 방법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결코 방법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첫 번째가 아니라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옳아야 하며 그 후에 우리는 가장 좋은 성경 읽는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문제를 말하려면 자연히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예비이고 둘째는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어떻게 예비되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구비해야 함. 영적이어야 함.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다만 말이나 의문이 아니라 바로 영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으로 라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람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가 만약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가 만약 영 이외의 것을 사용한다면 그분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가 만약 감정을 사용한다면 그분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가 생각을 사용한다면 그분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가 만약 의지를 사용한다면 그분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말하는 자의적 숭배는 의지를 사용하여 경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려면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오에서의 기본적인 원칙 또한 동일한데 그 뜻은 주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말이나 의문이 아니고 종이를 사용하여 인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은 바로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려는 사람은 모두 영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만질 수 없고 영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영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잠시 거듭난 영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영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이 영을 가진 사람만이 읽을 수 있고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또한 성경을 읽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인식할 방법이 없고 또한 성경을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당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였지만 거듭나기 전을 회상한다면 일찍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나 조금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모두 알고 모든 사적을 다 기억할지라도 당신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므로 만약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을 방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느 때 비로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그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은 그에게 새로운 책으로 변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이해하기 시작하며 이 책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비록 단번에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언제나 그것을 읽기 좋아하고 날마다 읽으며 해마다 읽고 읽지 않으면 마치 줄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이고 또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 세 구절의 성경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경의 말씀이 영이고 사람이 거듭날 때 얻은 생명 또한 영이며 이 영의 사람이 영인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그에게 빛 비추기 시작하며 효력을 발휘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총명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 책은 그에게 신비스러울 뿐입니다. 어떤 거듭난 사람이 설령 문화가 낫더라도 그의 성경 읽는 능력은 거듭나지 않은 대학 교수보다 나은데 그것은 한 사람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거듭난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총명이나 연구나 선천적인 재능의 우수함에 의지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뿌리와 본질은 영적인 것이기에 사람에게 거듭난 영이 없다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책은 그에게 닫혀진 책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땅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당신의 살과 피로 인해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살이 없다면 나에게는 오늘날 생명이 없고 당신의 피가 없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참된 나의 양식입니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상히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하고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범주가 있음을 봅니다. 한 범주는 영이고 한 범주는 육체입니다. 영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살았고 유용하며 육체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무용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영이 있고 영의 범주 안에 머물러야 읽을 수 있습니다. 학문이 깊고 연구 분석 능력이 좋은 사람도 이 영이 결여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쟁론할 때 우리의 언변이나 총명이 그만 못하여 큰 교리들을 말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거듭났고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말하거나 말할 수 없어도 괜찮으며 이것들은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석과 추측과 이론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석과 추측과 이론이 있어도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분석과 추측으로 발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연구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난 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으로 하나님을 만지면 즉시 알게 됩니다. 이 밖에 다른 방법은 모두 유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면 반드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전등을 설치하여 전기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나무, 대나무, 장대, 헝겊일 뿐 굴이나 철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전소에 비록 전기가 있어도 전등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많은 헝겊과 대나무나 장대나 나무를 가지고 있어도 결코 전기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헝겊, 대나무, 장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리나 철사를 조금 가지고 있다면 전등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나 철사로는 전기를 이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거듭난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부분은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어떤 부분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으려 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몸에서 육체로 변할 수 있고 또한 사람의 몸에서 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육체와 육체가 포함하는 것들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그의 몸에서 육체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의 기능은 그의 몸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때 영을 만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영이 아닌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는 바로 영입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영이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육체로 변했으며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영이었고 이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육체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우습게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 이 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뇌와 총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인 사람에게 교통하라.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가? 왜 성경은 내게 마치 닫혀져 있는 것과 같은가? 이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장의 성경의 강조점은 바울이 지혜에 권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또 9절부터 13절까지를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에 속한 일을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라. 원문에 따른다면 상기 번역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3장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기 때문에 2장 끝에서 사물을 가리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르면 한 부분의 성경 안에서 하나의 동일한 글자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영에 속한 일을 영에 속한 사람에게 교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게 말하다 또는 해석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함께 연결하다, 함께 조합하다, 함께 배합하다이므로 교통으로 번역할 수 있고 이 뜻은 영에 속한 일을 영에 속한 사람에게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성경을 읽어보면 영과 성경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이 계시한 말씀,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의 계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의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에서 본 것과 같이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말하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고상하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거나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서 영에 속한 일을 영에 속한 사람에게 교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영에 속한 일은 단지 영에 속한 사람에게 교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교통할 수 없고 그와 조화될 수 없는데 이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다고 여기며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매우 우둔하다고 여깁니다. 혈기에 속한 사람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야 통달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이라야 통달하느니라는 말은 이미 이 단락의 성경의 최고봉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에 속한 일은 단지 영에 속한 사람만이 통달할 수 있고 혈기에 속한 사람은 통달할 수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들여 연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그가 시간을 들였더라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은 그에게 한 가지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혈기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혼입니다. 혈기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과학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심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뜻은 심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표현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혈기에 속한 사람은 바로 혼에 속하고 천연적이고 거듭나지 않은 아담의 산 혼과 같은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본래 영에 속한 일을 알 수 있는데 많은 형제자매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것은 그가 비록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으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영을 중요시했고 바울은 영에 속한 것을 중시했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영에 속해야 합니다. 먼저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영이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원칙 아래 복종하지 않고 영 안에 살지 않으면서 영을 따라 행하려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당신이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을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에 한 그루의 망고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맺은 열매는 어떠하다고 말해준다면 그 장님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그가 매우 총명하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청각이 예리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망고나무에 대해 설명해도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녹색에 대해 설명해 주어도 그는 근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보는 세계와 듣는 세계가 같지 않고 보는 세계와 생각의 세계도 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만 어떤 것이 영에 속한 세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반드시 눈을 사용해야 볼 수 있습니다. 장님은 망고를 볼 수 없지만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눈을 사용해야 망고를 볼 수 있습니다. 장님이 귀를 사용해도 망고를 들을 수 없으며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도 귀를 사용해서 망고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님이 눈 없이 망고를 보고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귀를 사용하여 망고를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혈기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으며 혈기라는 기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혈기에 의지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영이 있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고 총명이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증가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지식은 이교도에게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없으며 지식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그로하여금 성경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은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영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에 속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을 얻고 나서 영을 따라 살지 않고 당신의 본래 모습대로 행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전에 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오늘날 영이 있어도 이것을 여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길은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단지 영이 있느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영에 속하느냐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영에 속한 일은 단지 영에 속한 사람만이 통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고 그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절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일을 만질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이한 계시를 만졌을 뿐 비교적 깊은 것은 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지 젖을 먹었고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젖은 초기에 먹는 것으로 기독교의 평이한 계시를 가리키며 밥은 일생 먹는 것으로 높고 깊은 계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계속 젖을 먹지 아니하고 일생에 있어서 단지 몇십 분의 일의 시간 동안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젖을 먹는데 이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혈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단지 혼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혈기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고 거듭난 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으나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육체를 따라 행합니다. 영을 얻었으나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영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영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단지 젖을 먹을 수 있을 뿐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젖은 어머니가 소화시켜 주는 것이며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간접적인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직접 얻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계시를 얻으면 그 계시를 전달받습니다. 셋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얻어 영의 역량 아래 살며 영의 원칙에 따라 행합니다. 그들이 얻은 계시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영에 속한 일을 통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영에 속해야 하며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